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인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갈수록 희귀해지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진정한 친구와 우정이죠. 어린 시절에는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정작 살면서 서로 믿을 만한 친구가 없어지곤 합니다. 진정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죠.
솔직히 친구는 많지만 정작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요즘 시대에는 다들 바쁘고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동료는 있어도 진짜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까지가 친구 관계인지도 헷갈려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친구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 18장 24절,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서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조건 없이 계속 사랑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거죠. 진짜 친구는 위기의 순간에 알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날씨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아는 사람일 뿐이겠죠. 많은 친구를 가진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보다 더 친밀한 한 명의 친구가 중요하죠.
그럼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나쁜 건가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깊이 없는 관계가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손전화를 통해 우리는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아는 사람은 드물죠.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진짜 친구가 있으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적을 대적할 때 함께 싸워준다고 하잖아요. 진정한 우정은 참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 나온 실제 사람들 간의 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하는 적이 될 수 있는 관계였지만 오히려 진정한 우정을 보여준 다윗과 요나단이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감을 넘어선 깊은 헌신이죠. 또한 자기 겉옷과 무기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준 것이었어요. 겉옷은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고 무기는 보호수단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다윗을 다음 왕위를 경쟁하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자기 이익보다 친구를 더 사랑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에는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 있죠.
어떤 왕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버지나 형제,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죽이는데 요나단은 자기 왕위보다 친구인 다윗을 더 생각했네요.
요나단은 단순한 양보나 우정을 넘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윗이 자기 아버지인 사울왕을 포함한 모든 적을 물리치더라도 자기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죠.
말로만 친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대가를 기꺼이 대신 치르는 것이 진짜 친구인 거네요.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도 이런 친구가 있었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생에서도 친구가 있었다면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친구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고 하신 것을 보니 뭔가 비밀을 공유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더라도 진짜 친구는 내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 사이니까요.
네, 잘 보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종은 명령만 받지만 친구는 주인의 생각과 계획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그 말씀을 실천하셨네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죠. 이렇게 보니 예수님에게서 최고의 우정을 발견했네요.
네, 그럼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진정한 친구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알아볼까요? 첫째, 진정한 친구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5절, 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털이 털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불편하고 아프지만 사실대로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숨어있는 사랑보다 낫다고 하죠. 진정한 친구는 기분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아픈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지적받기보다 기본적으로 칭찬 듣는 것을 훨씬 좋아하니까요.
네, 순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다른 친구가 나를 단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마찰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듣기 싫은 조언이라도 잘 듣고 고치는 게 결국은 나에게 더 좋은 거잖아요. 편안한 말만 하는 관계 속에서는 성장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언 11장 13절, 로마서 12장 15절,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요즘 시대에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에 많은 것을 공개할 수 있는 시대지만 친구가 나에게만 나눠준 이야기는 비밀로 지켜야 합니다.
사실 친구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기가 쉽지 않고 질투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한다는 거죠.
나에게 잘못된 조언을 해서 나를 괴롭게 만든 친구가 있다면 잘 대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욥은 자신에 대해 잘못 판단한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었네요. 진정한 친구는 여러 가지 오해와 다툼이 있어도 뒤에서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모든 우정이 전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우정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잠언 22장 24절 25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잠언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에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아멘.
노를 품는 자, 성내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성격이 안 좋은 친구를 사랑의 마음으로 도울 수는 있지만 가까운 친구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겠네요. 내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악한 사람이 전달하는 영향력은 강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잠언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죄를 짓자고 유혹하는 친구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술 취하자, 도박하자, 거짓말하자고 유혹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친구들과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만 합니다. 악한 친구를 피하면 외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시죠.
목사님, 그럼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하나요?
지혜롭고 말의 내용과 형식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 마태복음 12장 34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줄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언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고 하죠.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험담과 불평이 아니라 격려와 감사를 말로 표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난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증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문제에도 쉽게 포기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기 어렵겠죠.
좋은 친구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네요.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났다면 어떻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볼까요? 그 친구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잠언 27장 9절, 에베소서 4장 25절,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듣기 위해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요즘은 다들 바빠서 친구와 시간 보내는 것을 사치로 여기기도 하지만 우정을 유지하려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시간을 정해서 예배로 만나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서로 모이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군요.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친구를 잃지 않는 방법이네요. 진실을 말하면서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도우려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친구를 용서해야만 하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때로는 어느 정도 서로 지켜야 할 경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친구라는 이유로 잘못 행동했다가 결국에는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친구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몇 가지 살펴볼까요? 잠언 25장 17절, 잠언 22장 26, 2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친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반대로 너무 자주 많이 찾아가면 안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까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나라고 했던 말씀과는 다르네요. 왜 그럴까요?
친밀함과 치매는 다릅니다. 친구에게도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우정이 있으려면 각자가 먼저 스스로 온전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나 스스로 서 있는 상태에서 우정을 유지하는 것과 상대방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친구 사이에 돈을 빌리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빚을 보증 서는 것은 위험한 것 같아요.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무분별하게 보증을 서거나 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오히려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친구가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거라는 말씀도 있으니 지혜롭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되 돌려받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문을 받을 생각도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금액까지는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해도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금액까지가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에 좋게 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순수한 의도가 변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악하게 변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친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때로는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인간 친구는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친구가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예수님이시죠?
생각해보니 예수님을 감히 내 친구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완벽한 친구신가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장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친구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특별히 진정한 친구와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요즘 시대에는 친구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정작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들 말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우정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친구를 만들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저는 친구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마음 맞는 사람과 친구가 되었는데 이제는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친구,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친구를 선택해야겠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진정한 친구는 기분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픈 진실도 사랑으로 말해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친구시니까요.
네, 아멘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나를 돕는 사람이죠.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깊은 우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북조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혹시 열린 예배에 대해 들어보시거나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열린 예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참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열린 예배는 용어 자체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에 낯선 사람이나 아니면 복음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예배의 형식과 차별을 해서 거부감을 아주 최소화한 그런 형식을 갖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보다 문화 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네요.
네. 기존 교회의 예배는 정형화되어 불신자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 기존 형식을 많이 내려놓은 예배를 마련한 것이다 보니 그럴 겁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예배가 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은 예배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기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내부의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거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특정 은사를 받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들만의 모임이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전도의 대상자인 불신자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을 고수하는 것은 때로는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높게 평가했던 방언의 은사보다 왜 예언의 은사가 뛰어난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관점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 핵심을 먼저 말하면 13절부터 19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내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또 20절부터 25절까지는 교회 외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믿음의 초보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천사의 말 같은 방언도 꽹과리 소리처럼 소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방언을 매우 중요한 은사로 여겼던 고린도 교회의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공적인 예배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수준이라면 절제하는 것이 옳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사람의 정신상태가 영과 마음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영혼 안에 어디에 더 중심이 가 있느냐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기도하는 것인데 곧 신비한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하는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찬송한다 말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하는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상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다 중요시하지만 특별히 공예배에서 여러 교인들과 함께하는 상황에서는 방언 기도를 알아들을 수 없기에 유익이 되지 못함을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것은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이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공예배 때 필요한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은밀하게 주님과 깊은 기도를 한 후 그 영성을 공예배로 가져와 대표기도와 합심기도,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아멘.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믿음의 초보자들을 위해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우월함을 말합니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 마디 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논의의 운을 띄우는 말입니다. 말씀에서 처음에 나온 아이는 갓난아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한 상태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어린아이는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에 있어서는 가난하게의 상태를 벗어나 성인으로 자라가야 하고 악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목회자들은 목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성도들이 말씀이 무지한 채 일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성숙하게 사고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야 합니다. 나의 내면과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좁은 사고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복음 안에서 바른 사고와 깨끗한 눈으로 사회와 정치, 국가, 세계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이제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이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상황인데 이것을 바울은 외국어를 쓰는 사람, 즉 방언에 빗대어 가져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수없이 묵상했던 그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아주 창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던 것을 방언을 가지고는 불신자들과 믿음의 초보자들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군요. 결국 불신자들과 믿음의 초보자들을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려면 방언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온 교회가 다 방언을 하면 그들이 미쳤다 할 거라 말합니다. 광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사교 집단으로 오해할 거라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성과 지식을 강조하는 교회라기보다는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적 교회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는 그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불신자들이나 믿음의 초보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책망과 판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책망받는다는 것은 밝게 깨닫게 된다는 뜻이고 판단받는다는 것은 검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드러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처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본질이 늘 선포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교회의 모습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늘 말씀이 살아있는 본질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의 전통 같은 것들이 본질적인 것으로 둔갑되어 있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여 신자와 불신자들이 모두 영혼에 큰 유익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머리와 몸통, 팔과 다리가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와 예배의 각 부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향악단의 연주처럼 한 몸입니다. 예배 안내, 중보기도, 봉사, 찬양, 설교, 헌금 등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그중 어느 하나만 특별히 강조되거나 지나치게 길어지고 중요시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 설명한 후 형제들아 어찌할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길게 설명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는 당시 예배 때 사용하던 다섯 가지 대표적인 은사들이 나옵니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인데 찬송시라는 것은 구약 시편 찬송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를 수 있는 훈련이 되고 익숙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구약만 있고 신약은 기록되는 중이어서 사도들과 은사받은 집사님들이 순회하며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계시라는 특수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로 보면 찬송시는 찬양, 말씀과 계시는 설교, 방언과 통역은 크게는 기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찬양, 말씀, 기도로 이루어진 공예배에 모든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여해야 합니까? 모든 은사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교회라는 집을 세우는 심정으로 공동체를 세워 올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은 공예배에서 방언을 할 때 그리고 14장 29절부터 32절은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실제적 지침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적 관점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뛰어난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은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바울은 공예배 시 방언이나 예언하는 사람을 둘 다 두세 명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예언이라고 해서 무한정으로 허락하고 있지는 않군요.
맞습니다. 방언은 심지어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고 예언도 두세 명이 한 사람씩만 돌아가면서 말하라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더 유익한 은사라고 해도 바울은 그것들을 질서 있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말도 예배 전체의 균형이 깨어질 만큼 길어지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대표 기도나 설교를 할 때 특별한 은사나 지식이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보다 예배의 질서를 고려해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네, 공예배에서 질서 있게 예언을 할 때도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완결되지 못한 그 당시나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지금도 이단적으로 치우실 수 있는 말씀의 해석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르는 기존 찬송가를 멋지게 편곡한 곡을 들었는데 이단성을 의심받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곡임을 알고 깜짝 놀란 적 있습니다.
이단은 돈을 많이 들여 문화라는 세련된 옷을 입고 기성교회와 불신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찬양과 말씀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받아들이지 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들이 바른 복음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시각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 설교가 하나님을 높이고 성경과 잘 조화되는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말하는지, 말하는 자가 자기 절제력이 있는지,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잘 분별하여 들으십시오.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그러한지 바른 믿음의 시각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 각 교회에서 각각의 은사를 절제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질서 있게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리, 나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분별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 시간 가운데는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진리를 구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듣는 것, 둘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 드리는 찬양과 기도, 헌금 등의 순서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속하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주께 드리기 원하는 헌신과 주를 향한 사랑을 찬양을 통해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와 헌금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있지요.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과는 달리 공적인 설교 시간에는 토론이 없죠. 선포되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는 예배 형식이 세워지고 정립되어 가고 있던 기독교의 초창기였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공적인 예배에 대한 바울의 지침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반화시킬 말씀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공예배라는 상황 속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개인 기도할 때는 마음대로 방언해도 되지만 공예배에서는 반드시 통역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할 것, 심지어 예언조차도 두세 명 정도로 제한해 한 명씩 돌아가며 질서 있게 할 것은 바울은 말해왔죠. 이것을 염두에 두며 많은 논쟁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말씀은 여성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공예배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잠잠하라는 말은 특별히 체지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체지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즉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말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를 언급하며 그것을 쓰고는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음을 바울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공예배에서 여성들의 발언 자체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성에게 공예배의 발언권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맥락 없는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자주의적인 해석으로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 해석은 문장 하나만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5절입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해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의 형태는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라는 말을 통해 질문 형태의 말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성도가 공예배 시간에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이것은 그간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인들의 성향과 문제를 통해 그 맥락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예배는 말 그대로 성경 공부 같은 작은 모임이 아닌 공적인 전체 성도들의 모임으로 그 중에 예언이나 설교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고 바울은 그것을 중히 여기며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포되는 말씀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질문을 통해 공적인 예배를 자기 개인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버려 남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아마도 신령파 여신도 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수준 높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에 빠진 사람들도 추종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었지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선포되는 말씀이 맞지 않다며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질문하면서 자기들의 몫을 높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공예배의 질서를 세우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언급하며 잠잠하라고 말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 아가페 사랑과 공예배 질서를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주의 명령으로 엄중히 받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여성들이 고린도 교회의 신령파 여신들이었음이 더 명확해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질서상 남자들이 머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말씀 앞에 교만하여 공예배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아야 함을 강력히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강한 자라고 자부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은사자들 모두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겠네요.
잘 보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의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바울은 그렇다고 성도들이 은사를 사모하는 일을 멈출까 봐 예언과 방언을 계속 추구하라고 권면하면서 다만 그것들을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방받지 않는 길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사를 교회 안에서 마음껏 발휘하시고 추구하십시오. 다만 그 모든 것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에게 복종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지극히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감당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바울은 교회 공동체 내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불신자들과 믿음의 초보자들을 잘 세우기 위해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필요하고 더 뛰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예배에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에 유익이 되지 못하지만 예언의 말씀은 그것을 통해 믿음의 초보자들이 책망과 판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공예배의 모든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참여하되 모든 은사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공예배에 유익한 예언조차도 질서를 위해 두세 명 정도로 제안합니다. 질서 있게 예언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각자의 은사로 섬길 때 절제하고 분별하며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교만해져서 예언과 설교 시간에 자기 의를 위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신령파 여성도들을 향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주의 명령으로 받으라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고 추구하시되 모든 것을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시고 공예배 질서를 존중하고 헌신할 마음으로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바울이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외부적으로는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뛰어난 것이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각자의 은사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해야 함을 가르치십시오. 바울은 공예배에 유익한 예언도 두세 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그것도 듣는 사람들이 분별해서 들을 것을 명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교회 내에서 각자의 은사를 섬길 때 절제하고 분별하며 섬기라고 권면하십시오. 바울이 영적으로 교만해진 여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비판하고 반대했던 모습에 대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강력히 경고했음을 알려주며 이 말씀은 교회 내에서 교만한 모든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를 아가페 사랑과 공예배 질서라는 기준을 가지고 행해함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